창세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라.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델이란 이름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은 떡집입니다. 그래서 앞에 베델의 벳 그리고 베들레헴의 벳이란 말은 우리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은 영적 순례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집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의 품격과 그리고 집의 사이즈를 달리할 것입니다.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가 살면 뭐라고 하죠? 개집이라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개가 개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순이 집이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교회 또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존재에 따라 구별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지어진 목적에 따라 예배당인지 아니면 시청과 경찰서인지 그렇게 구별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몸은 능실공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으로 내 안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몸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목적에 따라 우리 몸은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몸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델은 하나님이 계실 만큼 좋은 곳은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돌이 굴러다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언덕과 같은 곳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경험한 영적 깨달음을 따라서 그 여행을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정확하게 4km 떨어져 4km를 올라가면 그곳에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 베들레헴은 참으로 미가서에서처럼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떡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대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로당이 주목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목자들이 방문하고, 또는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런 일생의 참으로 중요한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떡집이 예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변두리에서 이 베들레헴은 중심으로, 소용돌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언덕 들판일 뿐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마지막 지역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베델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개의 돌만이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적막한 외로움과 고독만이 야곱을, 이 도망자 야곱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또 적막한 홀로 있음만이 존재하는 이 베델은, 이 베델이 주는 풍경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우리는, 저는 또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 황량한 베델처럼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란과 가나안의 야곱 부모나 형제처럼 많은 이들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는 혼자인 것입니다. 모두 이 혼자임을 외면하고 달아나고 또 거부하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2대째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는 이런 홀로 있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자를 슈퍼맨,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초인을 사랑했고 이 초인에 대한 사상과 위대성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계보는 실존주의로, 또 왜곡된 계보는 히틀러의 게르만적 우월주의로 뻗쳐나갔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베델의 적막한 모습이 인간의 본질인 것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작다는 것이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보잘것없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작은 곳을 넘어 시대에 뒤떨어진 참으로 못난 곳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4km 북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집중되었을 뿐 이 베들레헴에는 결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왜냐하면 왕궁과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아무것도, 처음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이 또한 베들레헴이 보여주는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베들레헴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컴플렉스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예루살렘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와 똑 닮았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베들레헴 자체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베들레헴에 두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요구에 맞게 우리는 너무나도 예루살렘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내가 남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모두 갖춘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욕구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멈추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고민한 것이 우리 삶의 다른 본질은 아닌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베델로 찾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도입니다. 비록 야곱이 도망자이긴 했지만 베델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은 야곱이 삶의 본질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원해서 베들레헴을 또는 베델을 찾지 않습니다. 토마스 모튼이나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참으로 힘든 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로움만을 느끼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삶의 핵심적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또는 베델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난의 부모집이나 하란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이 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인이 신앙인의 자아만족만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하란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 충요와 또한 권력 쟁취에 대한 속삭임만을 주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허무와 무력감만이 남는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란도 가난에만 머무는 것도 인생의 중심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인생의 중심 문제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미묘한 에너지와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삶은 참으로 살아야 할 만한 위대한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내 소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참된 행복이란 어떤 삶인지, 시간이나 시대에도 흔들지 않는 참된 기쁨을 나는 과연 소유하고 있고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본질적 질문은 온리 베델에서만 질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갖고 능동적으로 갖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도망자였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저 어떤 장소에 자신의 몸을 누였을 뿐입니다. 도망치는 야곱의 심정은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는 서러움, 그리고 형에 대한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우울적 증세를 보였을 뿐입니다. 야곱은 그저 잠을 통해 잠시나마 그처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로 들어가는 모습도 어쩌면 이처럼 도망치듯가는 야곱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도망자의 모습으로 베델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 그 소중한 자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쫓기는 모습으로 베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인 하란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결코 자원해서 베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그 하란의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베델로 나아가라고 권면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비웃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시내산에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집트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귀족이며 또한 왕자였습니다. 그가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원해서 그 풍요로운 이집트를 떠나 광야인 시내산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공통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핵심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도망자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나 실패자의 모습은 하란의 입장인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이고 또한 경멸의 대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들어가는 모든 이는 다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는 겉으로 보기에 실패자였지만 내적 영성으로 보면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포기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포기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파괴된 자가 바로 도망자입니다. 심지어 야곱처럼 부모와의 네트워크도 또한 형제인 에서와의 네트워크도 부서진 상태를 우리는 도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스스로를 저주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만큼 내적 영혼은 아주 클리어하게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을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깊이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내적 깊이로 가는 축복의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수단은 오늘 처음으로 잠자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잠은 전적으로 자신 안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밖을 향하던 야곱의 눈이 드디어 안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던 모든 도움이 끊어진 그 완전한 단절, 절대 단절의 그 상태에서 야곱은 잠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북쪽 나사렛에서 내려와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여관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여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모든 여관들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빈 곳은 오직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많은 왕궁과 호텔들도 아기 예수를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배가 불러온 만삭의 산모인 마리아를 위해 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아기 예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궁전이나 호텔, 여관 등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궁전처럼, 헤롯 궁전처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를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것으로 더 가득 채워야 할 더 많은 방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코 아기 예수를 위한 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호텔들도 또 베들레헴의 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방만이 필요할 뿐 마리아와 요셉 또 그들이 품고 있던 아기 예수를 위한 공간은 내게 마련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마구간만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너무나도 추운 곳입니다. 바로 도망자로 베델에 들어온 야곱의 마음이 이 마구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마구간처럼 이 야곱의 마음은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마구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도망자의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베델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허무와 더 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초인을 외쳤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델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일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들어가 잠을 자는 행위가 야곱이 베델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론 실패자와 도망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 스스로 홀로 남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참으로 어려운 턴을 지나갈 때, 그 끝에 우리가 인생의 본질의 모습, 본질의 질문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우리의 삶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의미와 가치를 주시고 생명의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답은 19절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루스였습니다. 변화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의 기적처럼 우리가 처음 들어간 곳은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그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심정으로 고통을 안고 그저 평범한 땅이었던 이 루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야곱의 영혼은 바뀌었고 그 땅도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곱도 그 땅도 둘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도망자로 베델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은 상처 입은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상황도 루스처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변화되고 루스도 변화될 것입니다. 루스도 새로 태어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변화를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획득한 것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인 상속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집이었던 루스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도망자의 신분인 루스였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베델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변화된 베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그리고 예민한 영성의 감각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운 그곳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거기에 계셨으니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으니 그곳은 거룩한 장소요 축복된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구간이 변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 변하여, 나의 세속적인 마음이 변하여, 나의 욕구와 그리고 나의 자기 욕심만이 가득 찬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 변화가 바로 성탄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모두는 거룩한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진리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역시 베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베델에 나와 있습니다. 각가지 번잡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또는 위로받고 싶은 연약함도 어쩌면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린 지금 베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공동체인 우리 하늘뜻 교회가 베델의 이미지와 더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것, 야곱이 혼자 있다는 것, 또 편안한 친구가 없어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았다는 그와 같은 모든 것 자체가 이처럼 불편한 작은 공동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박함과 낯설음이 베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지체로서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작고 소박한 베델이 모인 베델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베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델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 약속의 그 근저에,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끝에서, 사닥다리 끝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입니다. 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베델에 드리워진 하늘의 사닥다리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사닥다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과 하늘을 연결했던 사닥다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연결되어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나 자신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묵상한 말씀으로 드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닥다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놓여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델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원에서 홈리스 자녀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바라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차원에서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세상에 놓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사닥다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놓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인 사랑의 깊이에 따라 큰 다리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워싱턴 브릿지나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널 때마다 참으로 그 규모에 저는 놀랍니다. 그와 같은 큰 다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높은 차원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정체성은 하늘에서 받은 그 사닥다리를 세상에 튼튼하게 놓는 데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마구간의 말먹이통에 누워 계십니다. 연약한 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소란할 만큼 큰 기쁨을 이 아기 예수님은 불러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품고 있는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선 아기일 뿐이지만 정확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33년 후에 그 아기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아기 예수님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빈약한 말먹이통에 우리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의 넓이는 우리 자신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델로서 예, 베들레헴으로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크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베델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영적 깊이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내 가슴에 깊이 받아안지 못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하나의 사닥다리도 세상에 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깊이의 사닥다리를 체험해서 또한 세상에 우리의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모아지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쉼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